우리는 바로 앞단락에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분파를 만들게 되고 사람이 지혜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며 복음 속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것이 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앙의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평가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줘야 하고 일꾼이면 당연히 주님께 신실함을 드려서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증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에 대해 자신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대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조차도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이것이 바울 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고 또 자신조차도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조차 평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넓은 아량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마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의연한 사람으로 주변과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선언을 만인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만들어 놓은 아볼로에 대해서조차도 바울은 한마디도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분파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훌륭한 사람들은 그 분파 자체를 원치 않지만은 그런 사람의 주변에 모여있던 소인배들이 자신의 스승이 아닌 대상을 잘못 이야기하고 자신이 추종하던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들은 그래야 자신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착각하고 자주 이런 어설픈 행동으로 오히려 자신의 스승을 욕먹이는 예들은 오늘 사회 속에서나 정치판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판단을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셨고 특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는 바울사도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된 진리에 견고히 선다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자신에게 말하든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히 섰다면 그런 것에 동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드러내셔서 참과 거짓을 분명히 밝혀주실 주님의 오시기까지 판단을 밀어두는 자세로 의심 없이 나타난 진리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오셔서 받을 칭찬을 기대하는 바울과 같은 자세를 견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살펴서 자신에게도 바울처럼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오실 주님을 소망의 기대 속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과 그리고 맡은 일꾼의 충성을 당부하는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난 시간이죠 3장 23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와 같이 이런 말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래 쓰여진 헬라어에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후토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뜻은 뭐냐 하니까 이와 같이 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두 가지 당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깊이 분석을 한다면 오늘의 내용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사도 자신을 포함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계속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는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쓰여지는 일꾼이라는 말하고 이 말씀은 좀 다릅니다. 본래 휘페레테스 그런 말입니다. 히라보로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휘페르 또는 휘포라는 말은 아래, 밑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를 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배의 아래서 노를 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기 쓰여진. 이미 3장 5절에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가 어디에 잡혀갑니까? 갤리 노예선에 잡혀가죠. 그리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죠. 전부 발목을 갖다가 쇠고리에다 채워놓고서는 노를 젓는다고. 이렇게 노예선의 밑바닥에서 배를 젓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즉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를 젓는 노예들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교회나 방주로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해야 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헌신하는 일꾼들은 보이지 않아야 하고 오직 모두의 열심히 노저는 사역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 것이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배너와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배 속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은 밖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배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마지막까지 움직여가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다. 그게 뭐라고요? 휘피레테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온 세계 속의 교회에서 항상 그리스도보다는 보이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려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보이지 않는 배 밑에서 그리스도를 움직여가는 마치 헤엄치는 오리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떠가는 그리고 바삐 가는 막 이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그 오리는 밑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물갈퀴로 물을 밀어내는 그것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조용히 그냥 아주 유유히 우리가 나아가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오리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 뭐라고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상을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봐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그들의 상이 약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이종배는 물론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천국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배미창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노를 젓는 희생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꾼들은 또 다른 표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희생적인 면이라면 여기에서는 은사적인 달란트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비스런 종교의식,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일반 다른 이방 종교에서 신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 신전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제사의식입니다. 구별된 사람들만이 그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미스테리온, 바로 신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의미하는데 특히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맡은이라는 말이 또 의미가 있어요. 이 맡은이라는 말은 본래 쓰여진 의미로 이 뜻을 좀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이코노모스라 그럽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스 하면 뭘 얘기하느냐? 집을 얘기합니다. 가정집.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하면 가정관리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집사라는 게 있었죠. 가산 재물을 갖다 관리하고 맡아서 책임진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능력 있는 고용인입니다. 그냥 고용인이 아니고 어떤 일을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고용인이라는 거죠.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그래서 국고 대리인, 성경에 보니까 고직이라는 말, 요즘 번역에는 어떻게 쓰인지 모르지, 고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빌립이 광야에 가서 전도를 한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종, 시종, 청지기.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에 합당하게 주어진 자격을 의미하는 데서 앞에서 표현한 휘페레테스와 전혀 다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은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되고 검증되어야 하고 이렇게 검증된 일꾼이라 할 때 교회는 그러한 일꾼을 마땅히 여겨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논지인 것이죠. 이렇게 검증되어서 세워진 일꾼일지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다음 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에 그랬죠. 말씀과 성령으로 검증되고 세워진 일꾼이요 모든 교회가 마땅히 인정하는 일꾼일지라도 거기서 만족할 수 없고 세워지기까지와 같은 충성과 믿음이 지속되어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최선을 다하다가 세워진 후에는 안일해지는 안타까움을 더러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것은 세워질 때까지의 충성을 세워짐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이라는 말,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신실한, 믿는, 신뢰하는, 확신하는 그런 의미로서 영어에서 꼭 같은 표현인데 faithful 또는 believing,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지위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며 충성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아무에게나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서 많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로 믿음이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구원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일꾼으로 선택되었다면 보이지 않는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처럼 구원의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면에서는 은사나 달란트로 인해서 맡겨진 일임을 확신하고 귀도의 신실함과 같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잃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교회나 일꾼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일꾼이 어떤 직분이 됐든지 성도라는 직분까지도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일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사람의 판단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헌신하는 자세라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요돼서는 안 된답니다. 이게 역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믿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믿음의 사람들은 꿋꿋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가 불변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과 더불어 해온 일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그것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운명이 다 할 때까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심에 대한 것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 그것은 나에게 아주 하찮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즉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바울이 끝까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과의 경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강한 경험을 가진다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귀도와의 만남에 큰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까지 도전을 해왔고 그것이 너무나 심해서 마침내 바울을 존경하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곁에서 들어왔다. 본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무성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미에서 11장, 12장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우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도권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사람의 반응에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분자들은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으로 흠잡힐 데가 없는 경건에서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 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당당한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속이거나 자신에 대해서 등한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는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이나 비난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사람의 판단에 허물을 보이지 않는 당당함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령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책망과 판단을 받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자신이 늘 이런 진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2장 15절에 그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겸손은 다음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과 가치를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책망받을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지만은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여기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자신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 주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자세로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복음에 일꾼된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섬김의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살피는 삶 가운데서 미래의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인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모든 판단의 근거를 두는 바울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재적으로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고 미래의 영광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한 절 속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두의 현실에서 신앙의 삶의 자세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상반절입니다. 사실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면서도 판단하기에 너무 조급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기에 너무 급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묵묵히 의를 행하면서 판단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자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바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중간에는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려진 부분까지를 드러내고 치우고 마음속에 감추어둔 것까지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자세는 죄악의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삶의 이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낼 것이다, 밝힐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하나의 행동에 더 주의하고 더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속이고 감추고 허풍 털고 싸우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부분은 그랬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은 각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남이 절대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책망도 각 사람에게, 칭찬도 각 사람에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서면 기도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가정에 났기 때문이거나 어느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벌은 각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과 백성들은 보이지 않은 배 밑에서 그 배를 위해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움직여가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를 맡겨주셨다는 자긍심으로 일해야 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모든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판단받을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지만 자책할 것이 없어야 하고 사람의 판단에 민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이 생길지라도 급하게 그것을 해명하려는 것보다는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상주심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드러내셔서 마지막에 이 역사 속에 아담 이후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믿음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영혼의 세계를 기대하고 또 소신 있게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